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란영입니다.
네, 란영 씨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도 좀 쌀쌀해졌는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했습니다. 북한은 더 추울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란영 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소식 전해주시죠.
중국 기자들은 앞으로 시진핑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중국 기자들이 5년에 한 번씩 치르는 기자윤리시험에 시 주석의 정치 이념인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묻는 문제가 추가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언론인들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5년마다 기자증을 갱신하기 위해 이 시험을 봐야 하며 합격하지 못하면 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해 취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자윤리시험은 2014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기자윤리시험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되나요?
시험은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사상을 당원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개발한 선전화, 판형 컴퓨터용 교육 프로그램, 학습 강국 등을 이용해 실시합니다. 중국 언론인들은 객관식 문항 100개를 풀고 80점 이상을 받아야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당의 사상으로 어떤 게 맞는지를 고르는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본질적인 특징, 우수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중국 공산당이 지도에 정답 표시를 하는 거죠.
좀 뻔한 내용인데 이런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국 정부는 시험의 목적을 규율에 따르려면 기자의 자각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 중국 기자는 당과 정부의 압박이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동일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건데 중국의 언론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군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본토 출신 유학생이 홍콩의 시위 현장에서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천즈모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진 지 지금 23주가 지났는데 여태까지는 본토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인도법 반대로 시작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에 연루돼 중국 본토인이 기소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천 씨는 7월 28일 대규모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벌어지던 성완 지역에서 최대 78cm까지 늘어나는 권봉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저지선을 걸어 지나가려다가 가방에 있던 권봉을 발견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렇군요. 천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나요?
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며 호신 목적으로 권봉을 소지한 것일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홍콩 유안랑 전철역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습격한 이후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권봉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정부는 본토까지 홍콩의 시위의 영향이 오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홍콩의 시위에 본토인이 연루되면서 상황이 계속 복잡해지는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중국몽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다시 말해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일대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대일로의 일대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이고 일로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라는 뜻입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 실크로드, 다시 말해 유럽으로 통하는 비단의 길이라고 있었죠. 그러나 이 비단의 길은 서구적인 개념이고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제창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이 서양으로 통하는 용로와 해상로를 확보하고 활용해 물자 이동을 보다 원활히 하고 경제적 패권의 힘줄로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은 언제 이 일대일로 정책을 처음 발표했나요?
2013년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이 한 대학에서 내륙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구축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중국 서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에서 일대를 의미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 아프리카 동해안을 잇는 일로, 즉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두 지역에서 산업 기반 시설 정비, 무역 촉진, 자금의 왕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공간을 기초로 한 자유무역지대를 여러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건설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실크로드 구상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상호 이익을 존중하고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하는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책임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일대일로는 외교, 경제, 물류, 금융, 지역개발, 문화교류 등의 영역이 총망라된 국제개발 전략의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인데요. 이 계획은 또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 내의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 내의 전문가들도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생산 과잉 문제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대일로 정책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일대라고 지칭되는 육상로는 중국의 서안시 혹은 내몽고 자치구에서 시작해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지나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독일에 이르는 용로를 이야기합니다. 일로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시작해 천진, 칭다오, 상해, 복건성, 광저우, 해남성을 지나 동남아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을 지나서 유럽에 닿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러면 일대일로 정책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대일로의 방식은 쉽게 말하면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중국의 업체와 협업하여 철도, 항만과 같은 무역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건설회사와 중국 기업만이 일대일로 산업 기반 시설 건설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건설을 수주한 기업도 중국인 노동자만 고용할 수 있고 중국 기업의 제품만 구매해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에게는 건설로 인한 그 어떤 경제적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상당히 불공정한 거래 같아 보이는데요.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게는 채권이, 그리고 사업을 실시한 정부는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채무만 남게 되고 사업적인 이익은 모두 중국 기업에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업의 추진 모습은 18, 19세기 제국주의 시절 영국 동인도 회사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기술과 중국인에 의해 모든 것이 추진되었기에 사업이 끝나고 돈을 다 갚은 이후에도 중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중국의 패권에 다른 나라들이 힘없이 휘둘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2018년 4월까지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 비율은 126%로 급증하여 중국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가부도 상황에 놓였고 라오스, 몰디브는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했고 스리랑카는 결국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 99년간 한국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중국은 채무 상환이 시작되고 제때에 갚지 못하면 섬과 인프라 운영회사의 주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몰디브 자체를 탈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각 몰디브의 항만은 중국 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또 한국까지 중국의 군항이 될 수도 있다.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또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군사적인 의도가 크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죠.
네, 인도를 제외한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의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여 중국의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의 해상 봉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일대일로 사업의 가장 큰 우선 정책이라는 지적이죠.
실제로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와 같은 인도양의 인접 국가들의 항구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의 내륙으로는 도로, 철도망,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 집단을 건설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해당 국가의 부채를 명목으로 전략 요충지나 도로, 철도, 항구를 장기 임차 방식으로 뺏어서 군사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네요.
네, 사실 중국이 일대일로나 내륙 실크로드를 건설하려고 하는 대상국은 미국이나 서방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미국의 입장에서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면서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노선을 따라 중국과 경쟁하듯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외교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공개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초반에는 뭐 여러 나라들의 환영을 받았을 수 있지만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1대1로 연선국가의 경제 자원을 약탈하고 현지 정부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사업에서 퇴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대1로는 인도양을 낀 나라의 항구들을 아름답게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진주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고 또 중국 정부가 1대1로 프로젝트는 이타적인 협력과 공동번영의 취지를 가진 정책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이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국가들과의 공정한 거래와 협력으로 다 같이 부강해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국어 한마디. 오늘은 저는 매우 조급합니다. 저는 매우 급합니다. 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我很着急.我很着急.我很着急.我很着急.
네, 저는 매우 급합니다. 我很着急.我很着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예치앤원의 潇洒走一回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再见.
再见.